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요.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심포두개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드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서 소홀히 할수 없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주의 문제입니다. 대개 보면 십자가를 말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만 집중하게 되면 십자가는 감성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고난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신앙을 점검하고 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며 또 눈물 흘리면서 그것으로 자신이 십자가를 믿고 있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 감성적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믿음은 신자를 감성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신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신자, 즉 왜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가를 깨달은 신자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십자가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 것은 단지 감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십자가라는 현실을 소망하며 살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실에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복과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비방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조롱과 비방을 받으시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길만을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십자가의 현실은 보지 못한 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소원을 내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 사실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현실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 할 말이 없는 고개 숙인 자로 나와야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들과 함께 서 있는 존재들인 뿐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 그 같은 못남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울며 마음 아파하는 것을 믿음이라 여기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과는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늘 믿는 자고 좋은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난 줄로 여깁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의 절망과 십자가 앞에서의 갈등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이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실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하며 십자가에 처형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0절에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또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역시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할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하는 말로 예수님을 실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고 하여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 이 실용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실용은 이스라엘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힘없는 예수님에 대한 희롱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힘없는 자는 메시아도 아니며 이들에게 힘없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힘으로 세워진 강한 나라였을 뿐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힘이 곧 진리였으며 그들이 소명했던 나라의 본질이 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힘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동안 당했던 소름과 고통을 함께 보상받은 것이 이들이 꿈꾸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꿈꾸는 것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힘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를 신웅했던 자들 앞에 힘 있는 자가 돼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힘 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본문 앞에는 아까 읽어드린 40절부터 44절에 있는 십자가에 힘 없이 못 박힌 메시아를 조롱하고 있는 그들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죄패죠.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그의 죄패를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머리 위에 붙인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을 그들은 죄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힘도 없는 자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힘이 없는 것이 죄인으로 취급받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를 의미합니다. 지금도 이 시각은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되는 일이 없고 이것은 실패한 믿음으로 여기지 믿음 없는 자로 여기지 그런 자를 향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는 곳이 오늘날 믿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오늘날 교회 형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로마 사람에게는 금지되어 있으며 로마에 대해서 반정부, 반사회적인 죄를 범한 중한 범죄자에게만 십자가형을 내렸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그 당시에는 부끄러운 죽임을 당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처럼 실패의 길을 가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과연 성공의 길이냐 아니면 실패의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공의 길입니까? 아니면 실패의 길입니까? 답은 성공의 길이기도 하고 실패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공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실패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는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성공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 같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 보기에 실패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과연 우리 스스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우리를 감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세상적 시각으로는 실패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요, 그런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실패의 길을 그 누구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실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는 고백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엔 성공인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공만을 추구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의 길을,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의 길인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스스로 가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가짜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은 뭐라고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실패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과연 무엇을 보고 믿음 있는 자라 평가합니까? 다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 십자가 밑에서 힘없이 못 박혀 죽으시는 메시아를 향해서 조롱했던 그들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적 성공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밑에 있었다면 아마 본문에 등장했던 그들과 똑같은 조롱을 예수님께 똑같이 날렸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보기에 실패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음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외면하라고 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은 결국 뭡니까? 지는 거거든요. 지는 거잖아요. 야곱과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하나님 보셨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 야곱한테 지겠습니까?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10명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들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한 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지는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는 싫은 겁니다. 왜요? 져야 되니까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위를 위해 십자가로부터 더욱더 멀리 도망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실패인 것입니다. 신자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실패는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실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서 빌빌대는 것을 실패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실패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절망하며 십자가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로 인한 갈등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내 자신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과 이러한 갈등 속에서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비로소 나를 그런 나를 붙드시고 다스리며 이끌어 가시는 힘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힘이 있음을 알 때 신자는 그 힘이 예수님이심을 알며 예수님을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의 내용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붙드시고 내가 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의 길로 연약한 나를 이끌어가는 그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돈으로 편히 사는 현실을 소망하는데 고난과 수치와 조롱의 현장인 십자가의 길을 소망한다면 그것은 돈으로 사는 현실보다 더 가치 있고 존귀한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아름답고 존귀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둘러싸고 드러난 인간의 무지와 완악함인 것입니다.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욕하는 장면은 인간은 결단코 구원이라는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없는 무가치하고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은 중범죄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욕합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욕할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욕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누구이며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욕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이 중범죄자들까지도 욕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더라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무지에서 깨어나게 하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함으로써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함으로써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상태를 말해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시는 우리 시가로 12시고요.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하고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배척한 세상의 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은 뭐라고요? 어둠일 뿐이며 예수님을 거절한 세상은 그것이 곧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배척한 이스라엘을 심판의 애굽과 동일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부했던 모든 마태는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것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어둠이며 심판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행위적으로 보면 완전하대니까요. 그들은 모든 예배부터 헌금, 봉사 모든 것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마태가 보기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과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어둠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60부터 90까지 어둠에 써있는 내용을 굳이 써서 기록하는 겁니다. 니들이 신앙이라고 자부했던 모든 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거죠. 진짜 신앙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설사 그들이 안다고 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는 그들의 의지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원에 이를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길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가짜이며 허상일 뿐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며 할례를 지켰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구원의 길이라고 여겼는데 마태가 보기엔 그 모든 것이 구원의 길인 허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치 오차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는 한 나는 당연히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 거짓된 생각, 마태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길은 허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도 허상이며 신앙생활을 여겼던 모든 것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허상일 뿐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신앙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상이었다는 것도 모른 채 그 허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오셔서 그것이 허상이라고 얘기하니까는 자신들의 허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누굴 죽이는 겁니까? 실상을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한 실상은 안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실상은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귀합니까? 봉사가 귀합니까? 말씀이 귀합니까? 직분이 귀합니까? 말씀이 귀합니까? 전도가 귀합니까? 말씀이 귀합니까? 기도가 귀합니까? 말씀이 귀합니다. 왜요? 그게 실상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다른 것에 다 마음을 뺏겨버린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아는 한 나는 구원에서 절대 떨어질 리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짓된 생각에 속아 살아가는 허상에 붙잡힌 자들의 불과한 것이죠. 그것이 허상인지도 모른 채 주님 앞에 나가서 그것을 자랑하며 자기가 행한 대로 뭔가 대가를 지불해달라는 얼토달토하는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허상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예수에 불과한 뿐인 것입니다.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생명인가도 모른 채 오로지 자기 생각에 맞으면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길로만 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전혀 다른 믿음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어리석게 붙잡고 있는 모든 허상을 내어놓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머지 뭘까요? 그 구원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한다는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또한 내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9시쯤에 27장 46절입니다.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이 바로 나오죠. 이 뜻은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외침은요, 자신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그 이유를 몰라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버리기까지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이런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뜻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즉 영원한 저주 아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은 큰 고통이 아닐 수 없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를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볼 때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이라고 한간도 지키는 것도 뭡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고난받으셨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절대로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는 고난은 그런 차원의 인간적인 고통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그런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셨을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건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프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진정한 고통과 고난은 뭡니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고통은 채찍에 맞아서 아픈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는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고통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언제 제일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무에서 떨어질 때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질 때 고통은 없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칠 때, 그러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것들만 고난이라고, 그런 것들만 고통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은 뭡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신앙이라고 배워버린 거예요. 진짜 고난, 진짜 고통은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고통,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고난과 고통에 익숙한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겁니다. 왜요? 문둥병이거든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로서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는 사실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이구나, 어둠이구나. 그래야지 오직 소원이 어디로만 가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기만을 소원합니다. 이리 가는데 고난과 고통을 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덕에 그 고난과 고통을 면할 것인가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고통은요, 그렇게 그것을 고난이라 고통이라 여기며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요.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는 거예요. 진정한 고통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진정한 고통을 느끼는 자가 추구하는 건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려 하겠죠.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겠죠. 이 고통을, 눈에 보이는 고통을, 눈에 보이는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환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아름다운 신앙을 빼앗기지 않도록, 네, 거기서 떨어지는 것이 진정한 고통인지 알기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달라고 기도하겠죠.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머리로,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시기 위한 구원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 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몸과 머리가 떨어졌을 때 진정한 고통을 느끼겠지만 참된 하나님만의 하나됨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데 진정한 고통을 모르다 보니까 오직 우리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고통만 생각할 뿐 주 안에서 벗어나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통은 전혀 느끼지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십자가 앞에서도 오직 자신의 육신적인 성공만 추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외침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철저히 침묵하심으로써 죄가 가져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옷을 나누는 자들과 같은 부류에 속한 자들입니다. 왜요? 그들이 왜 비웃었다고 했어요? 힘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면서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줄도 모릅니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원망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그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주님을 또 못 박아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밑에서 어떻게 해요? 침뱉고 비웃고 조롱하고 옷을 나누며 낄낄대고 웃어대는 그들과 같은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고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함께 져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방가정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전히 심파조로 감성적이고 육신적인 주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셨을까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성경이 말씀하는 하늘의 고통에 대해 아시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가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합니까?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말입니다. 왜 그들은 울었을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실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진짜 힘든 분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왜요? 그 당시에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자들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자들인데 우리는 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그 고통이, 예수님의 그 고통이 우리의 고통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단절됐을 때 말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고통만 생각하다 보니까 힘있는 예수를 찾는 비웃고 조롱하는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그분에게서 떨어진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인지하시고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 고통은 나를 포도나무이신 주께 붙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참된 복임을 알게 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이미도 우리에게 허락되었기에 하늘의 시각과 하늘의 마음으로 이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예원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50